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뭐랄까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보통 AOC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 장악력이나 그 열광적인 팬덤만 보면 진짜 엄청하거든요. 당장 2026년 6월 기준으로 하원 선거위원회 계좌에 쌓인 현금만 1,596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와, 하원의원 수준에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러니까요. 이런 막대한 자금력이랑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하나 올리면 수백만 명한테 바로 꽂히는 그 바이럴 파워. 이것만 보면 202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여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지표들이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새로운 데이터 보고서를 보면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지배력이 실제 대선이라는 현실 세계의 수학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8월 25일자로 방금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문건을 가져왔잖아요.
네.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죠. 제목이 AOC 2028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 및 후보 경쟁력 종합 분석입니다.
아, 제목부터 되게 묵직하네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게 후보의 뭐 이념이나 발언을 평론하는 흔한 글이 아니에요. 자금 출적, 그리고 2028년에 확 바뀐 경선 달력, 또 격전지의 선거인단 구조 같은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변수들만 넣어서 돌려본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거든요. 네네, 아주 기계적인 분석이라는 거네요. 본격적인 데이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AOC라는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거나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중립이 생명이죠.
맞아요. 좌파적 이상이 옳다 혹은 우파의 비판이 타당하다 이런 이념적 논쟁은 싹 다 뺄 겁니다. 오직 여론조사 데이터, 조직 논리,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라는 이 차가운 렌즈로만 2028년 대선 경로를 중립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정치를 감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치환해서 보는 거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 충돌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연방선거위원회 데이터를 보니까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수입이 약 3,261만 달러더라고요. 아까 보유 현금이 1,596만 달러라고 했고요.
진짜 엄청난 수치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소액 기부자 기반이에요.
아, 소액 기부자요?
네. 이게 그냥 큰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5달러, 10달러씩 자기 카드를 긁으면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된 열성 코어 지지층이 전국에 쫙 깔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야, 그거야말로 진짜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제가 2026년 7월 마켓 전국 성인조사 지표를 봤거든요. 근데 전국 호감도가 32%인데 비호감도가 43%예요.
순비호감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돈도 엄청나게 모이고 열성 팬도 많은데 왜 막상 전국 여론을 보면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바로 자금력과 호감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분리 현상인데요. 현대 정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거액 기부자들이나 팩을 통해서 선거 자금을 모았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액트블루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액 기부자들의 돈이 모인단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소액 기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바로 분노와 양극화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듯이?
정확해요. 알고리즘은 극단적이고 선명한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은 도달률을 주거든요. 그럼 지지층은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후원금을 쏘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그 실리콘밸리 테크 스타트업 같네요. 왜 초기 투자금 모을 때 기존 시스템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비전을 던져야 엔젤 투자자들이 막 열광해서 돈을 싸들고 오잖아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그 스타트업이 덩치가 커져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메인스트림에 나오면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은 그 파괴적인 성향을 오히려 최대 리스크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선거 공학으로 치면 경선에서의 핵심 지지층 동원과 본선에서의 중도층 확장이 정면으로 중도라는 겁니다.
타겟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렇죠. AOC는 이념적 순수성을 증명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에 올라타 있어요. 하지만 본선의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명성보다는 안정감이나 타협 능력을 원하거든요.
네네.
결국 초기 자금을 펌핑해준 그 급전화, 급진적이라는 디지털 발자취가 이제 와서는 중도 확장의 천장을 확 낮춰버리는 덫이된 겁니다.
야, 디지털 발자취가 발목을 잡는다. 근데 이 한계가 2028년 민주당의 바뀐 경선 달력이랑 맞물리면서 진짜 엄청난 장벽이 된다고 하던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확정한 일정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죠.
원래는 백인 중심의 아이오와가 무조건 첫 출발선이었잖아요. 근데 2028년에는 1월 22일에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더라고요. 그 뒤로 네바다, 뉴햄셔, 뉴멕시코, 미시건 이렇게 가고요.
네, 그 순서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뉴햄셔 7월 여론조사에서는 AOC가 22%로 21%인 피트 부티지지를 이기고 선두거든요. 근데 진짜 시험 때는 첫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첫 경선지로 쿡 찍어서 배치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당 주류 진영이 만들어놓은 방어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요? 어떤 면에서요?
뉴햄시어 같은 곳은 대학생이나 백인 진보층, 무당파 비율이 높아서 이념적이고 트렌디한 후보가 바람잡기 딱 좋아요.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유권자는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아, 인구 구성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게다가 이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뉴햄시어 진보층보다 훨씬 더 온건하고 실용적이에요. 무엇보다 여기는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영상이나 알고리즘이 표심을 지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 청취자분들도 이쯤에서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AOC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완전 달인이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돌풍을 쫙 일으켜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현장 조직력 열세를 뒤집어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2008년 버락 오바마 캠페인을 떠올리면서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해라고요? 오바마도 디지털로 엄청 성공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디지털 모금을 혁신적으로 쓴 건 사실인데 그 캠페인의 진짜 핵심 파괴력은 데이비드 플로프 같은 전략가들이 바닥부터 짠 치밀한 현장 조직, 그러니까 그라운드 게임에 있었거든요.
아, 오프라인 조직력이 기반이었다는 거군요.
네. 디지털은 그저 사람들을 동네 투표소 수준의 오프라인 조직으로 끌어모으는 깔때기 역할만 한 겁니다. 남부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인스타그램 릴스가 아니라 일요일 지역교회 예배, 흑인 전통대학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노조 간부들의 지지선언으로 움직여요.
와, 그러니까 온라인 바람만으로는 그 남부의 전통적인 소매정치 인프라를 절대 못 뚫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고서에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인용돼 있는데 미시간주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층의 AOC 지지율이 0.8%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0.8%요? 8%가 아니라요?
네, 0.8%요. 미시간 데이터긴 하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수백만 팔로워가 있어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목사님의 강단위 발언 한마디를 넘어서지 못하면 첫 경선부터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죠.
진짜 뼈아픈 수치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3위 밖으로 밀려나버리면 나중에 뉴햄프셔에서 1등을 하더라도 이미 전국적 확장성이 없다는 낙인이 쾅 찍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AOC 캠프도 최근에 엄청난 메시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버니 샌더스랑 같이 돌았던 전국 투어 보셨어요?
아, 네네, 봤어요. 그 공화당 텃밭인 레드 스테이트들을 쫙 돌면서 무슨 과두제 타파 투어 같은 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연결해보면요. 예전에 그녀를 상징하던 민주사회주의나 그린뉴딜 같은 이념적 프레임은 슬쩍 뒤로 뺐어요.
네, 요즘 그런 단어 잘 안 쓰더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 생활비 문제, 주택법안, 노조 일자리 같은 노동계급 대중주의의 언어를 꽉 채워넣고 있습니다. 마켓조사에서 유권자 35%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를 1순위로 꼽은 걸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던 진보 정책을 그냥 이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비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활동가의 언어에서 국정운용자의 언어로 넘어가는 중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국정운영자 느낌을 내려면 주지사나 적어도 행정부 장관처럼 큰 예산도 만져보고 관료들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AOC는 아직 하원의원은 의원이란 말이죠. 과연 이 변신이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보고서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가장 큰 전략적 딜레마로 꼽고 있습니다. 정책을 현실에서 실행할 거버넌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 의구심이죠. 실제로 의회 안에서도 주류 세력의 관료적 장벽을 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4년에 당내 하원 감독위원회 최고 민주당직을 두고 제리 코널리 의원이랑 경쟁했는데 거기에서 131대 84로 졌거든요.
대중적 인지도나 뭐 언론 주목도로 치면 AOC가 코널리 의원 앞사라는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문 닫고 자기들끼리 하는 당내 투표에서는 동료 주류 의원들의 표를 못 가져온 겁니다.
아하, 소셜미디어 인기가 의회 내 실질적 정치력으로 연결되진 않는 거군요.
네, 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는 워낙 팬덤이 강한 의원이랑 협력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의견 조금만 엇갈려도 온라인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요. 이런 기류가 본선에 가면 공화당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겁니다.
아, 공화당 쪽에서 행정 경험 부족이랑 예전 극좌 발언들을 엮어서 막 맹공을 퍼붓겠네요.
네, 활동가 이미지가 여전히 짙은 상태에서는 방어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복잡한 수학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모든 장벽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넘고 당내 견제도 다 돌파해서 AOC가 기적적으로 최종 후보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거인단 270명 달성, 이거 본선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2026년 8월 에모슨 가상대글 데이터를 보면요, JD 벤스를 상대로는 44대 46으로 AOC가 뒤지고 마르코 루비오 상대로는 43대 48로 밀립니다.
아, 공화당 유력 주자들한테 오차범위 안팎으로 고전하고 있네요.
네, 물론 스냅샷이긴 하지만 명확한 열세죠. 결국 270명을 맞추려면 격전지 지형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격전지라면 보통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블루홀 지역이 있고 아니면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썬벨트가 있잖아요. AOC 전략은 어때요? 펜실베이니아의 보수적인 백인 노동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썬벨트의 젊은 라틴계 유권자들을 싹 다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캠프가 노리는 역동성이자 동시에 수학적 한계입니다. AOC의 강력한 소셜미디어 동원력이 썬벨트 지역 청년이나 라틴계 비투표층을 엄청나게 자극할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숨어있던 파이를 확 키울 순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대선이라는 체스판은 지지층의 깊이만큼이나 넓이가 중요하거든요. 썬벨트에서 아무리 표를 긁어 모아도 선거인단 19명짜리 펜실베이니아와 15명 걸린 미시간을 내주면 270명 달성을 불가능합니다.
아, 결국 블루워를 뚫어야만 하네요.
네. 근데 블루워를 방어하려면 교외 지역의 중도층 직장인이나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녀의 그린 뉴딜 옹호 이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하, 공화당이 가만 안 두겠죠. 저 급진적인 환경운동가가 너희들 화석연료나 내연기관 일자리 다 박살낼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겠네요.
정확합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프레킹 산업 노동자한테 그린 뉴딜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대출금 상환이 걸린 생존 문제거든요.
아무리 지금 생활비 줄여주겠다, 노조 일자리 늘리겠다 외쳐도 유권자들은 과거의 행보를 더 기억하니까요. 결국 이 확장성의 천장을 깨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어렵다는 분석이군요.
네. 본선에서 이기려면 선벨트 투표율 극대화 전략에 더해서 블루월 노동자들에게 내 일자리를 지켜줄 현실적인 관리자라는 확신까지 줘야만 270명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데이터의 바다를 쭉 탐험해 봤는데요. 결론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수천만 명의 팔로워, 틱톡을 장악한 바이럴 파워, 소액 기부금 수천만 달러. 진짜 모든 현대적 무기를 다 갖췄는데도
결국 아주 전통적인 문폭들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교회 리더들이랑 대화해야 하고 의회 주류 회원들 설득해야 하고 또 펜실베이니아 교회 유권자들 불안감도 달래줘야 하고요.
소셜미디어가 자금 모으는 방식은 완벽하게 바꿨을지 몰라도 미국 정치의 구조적 중력이나 선거인단 제도의 본질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오늘 데이터가 그 역설을 너무 잘 보여주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조회수 높은 밈이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흔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금의 성격이나 유권자 지형 같은 깊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리즘의 환상을 걷어내고 가장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니까요.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스스로 한번 던져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막강한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팬덤을 가진 정치 스타조차도 결국은 동네 투표소 단위의 발로 뛰는 조직력, 그리고 중도층을 향한 지루한 타협이라는 과거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러분, 소셜미디어는 과연 현대 정치의 진짜 승패 규칙을 바꿔놓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지자들의 분노를 돈으로 환전하는 자금조달의 기법만 화려하게 진화시켰을 뿐 대권을 쥐기 위한 정치의 물리법칙은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화두네요.
네, 단편적인 뉴스의 이면, 그 깊은 곳의 맥락을 짚어보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